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과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요 이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바다라는 곳에 그냥 던져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우리와 성향이 또 우리의 가치와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세상에서는 정말 이거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항상 내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하지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충돌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물 들어올 때 놓쳐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틀에 넣어 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지 말라란 뜻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그 틀에 의해서 똑같이 찍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겸손이 무너져서 겸손을 잃고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요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상과 욕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을 겪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그때에 우리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훈련을 준비시킨다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워서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인 벳세다로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일으킨 그 기적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그리도 급하신지 제자들을 그냥 한순간에 여유도 주지 않고 급하게 배에 태워서 지금 내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급하게 배에 태워 내보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님 되는 거 원했습니다. 오죽하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하는지 왼편에 앉아야 하는지 이걸 가지고 다투기까지 했잖아요. 제자들 안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이 뭐라는 거예요? 홀로 떠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그 새벽에 막 몰려와요.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이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할 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요.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오히려 잊어버릴 수 있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울왕처럼, 솔로몬왕처럼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열심을 다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일이 또 잘 안 풀리고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불이 났게 그냥 기도한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삶, 이것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잘 될 때, 잘 돼서 물 들어오니까 노저러가 말았던 그때, 그때가 진짜 위기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순종 뒤에 만난 풍랑, 주님이 예비하신 훈련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뒤에 만난 풍랑, 주님이 예비하신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제자들을 배에 태우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편 벳세데로 이제 보내셨는데 이 가는 중간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7절과 4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으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래요. 만약에 바다 초입에서 풍랑을 만났더라면 다시 배를 돌려서 육지로 빨리 돌아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제자들은요, 풍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이런 상황을 무태서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제자들 큰일 났네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시든지 도움을 주셔야 할 텐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해 지기 전에 배를 띄웠을 테니까 만약에 오후 3시에만 출발을 했어도 최소 10시간, 많으면 13시간을요 계속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애낭카젠이라고 말합니다. 뜻이 뭐냐면 억지로 떠민 거예요. 그러니까 흔쾌히 기쁘게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금 배에 태우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만난 이 풍랑, 우연으로 만난 풍랑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훈련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8절을 보면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테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관자처럼 이러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치 훈련장에 있는 감독처럼 선수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진짜 있고 싶었던 장소는 지금 풍랑 한가운데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열광했던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 좀만 더 있었었더라면, 30분만, 1시간만 우리가 늦게 나왔더라면 이 풍랑 안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심지어 본인은 그 배에 타지도 않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쓸모없어서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맨날 믿음이 없다고 꾸지런만 받고 혼만 나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그들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불순종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이 그 시점에 맞춰서 일부러 준비하신 것이고 절대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요 잘못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욕심을 예수님께서 깨뜨려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아, 나도 지금 한자리쯤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제자의 길은 그렇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보다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더 나빠지겠는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상황과 환경이요 막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직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요, 잘 되고 있던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신분 문제.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들 경험해 보셨죠? 완전 전쟁터예요.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중심도 흔들린다는 거죠. 쉽게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 이럴 바에는 내가 순종 안 하고 말지. 순종 안 하다가 만났으면 그래 맞아 내가 순종 안 했으니까 이런 일 생겼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안 하니만 못하지 이런 생각 왜 안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점 기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아는데 어떻죠?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자리에는 예수의 길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적어도 한 제가 갈릴리 그 호수를 가봤는데 한 10시간쯤 노 저음은 반대편 갑니다. 예, 그렇게 가요. 아무리 커도 갑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지금 반대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 같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지금 이 상황을 훈련장의 감독처럼 어떻게 하고 있나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순종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착착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하버드 대학은 20만 불을 그 부모가 벌지 못하면 자녀들이요 등록금이 다 전액 면제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준비되었다. 이제 너만 선택하면 된다. 예,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못 갈 수 있어요. 취업이 미뤄질 수도 있고요. 결혼 생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위기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 못하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풍랑 이는 그 한가운데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본문 48절 후반을 한번 또 볼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풍랑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밤 사경까지 쉬지 않았던 게 뭐가 있죠? 노젓는 거예요. 노젓는 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딱 배울 게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었다는 것. 고난 앞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때, 주님이 그 정하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장 궁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주님의 때는 언제 오는가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듯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쉬지 않고 노는 잘 적고 있는데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노를 젓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 젓는 사람이에요. 사실 노를 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하신 밤, 그 사경이 될 때까지, 그 사경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내가 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의 배, 슬픔과 낙심의 배, 한계와 그 좌절의 배에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고난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순종을 했는데도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 저으면 반드시 주님이 정한 밤 사경, 그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정한 그 밤 사경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요, 48절 후반부를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그러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51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배에 오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곧장 배에 오르시지 않고 지나치려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붙잡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센 바람 때문에 물이 배 안으로 막 쏟아지고 있어요. 모두가 노를 잡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배 안에 들어온 물을 계속해서 퍼날라야 했을 거예요. 앞은 제대로 보이지 않지,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 옷은 다 흠뻑 젖었지. 그런데도 쉬지 않고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풍랑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무리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지만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곧장 오르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였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장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 가장 두려운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예수님께 뭘 했어요? 절을 하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시 변하고 감동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잖아요. 감동이 뭘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는 죽겠구나 싶었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풍랑이 멈추고 배 안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나를 초청해라 이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와 같은 원리를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신다 말씀하세요. 문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누가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놓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이 심할 때요 아이키아에 작은 서랍을 사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완전 변신을 좀 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모자를 눌렀었어요.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선글라스까지 쫙 끼고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인지 모르겠지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도 아빠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아내와 아이케아에 갔습니다. 뭐 재밌는 건 실제로 아이케아에 갔더니 이게 아마들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 사실 다 뵙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이케아에 계신 거예요. 제 복장이 이렇게 불량한데 그래서 저를 쳐다보시면 어떡하나 본데 저를 안 쳐다보세요. 아, 모르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서 계산대 앞에 이제 아내랑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이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가 모르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이다 싶어서 안부도 여쭙고 팬데믹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랍니다. 네. 본인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가 없어서 이제 매주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인 것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희 성도님들도 저를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못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몸매만 봐도 딱 알겠던데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셨습니다. 그 눈길을 아시죠? 저를 이렇게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쨌든 팬데믹 잘 견디시고 저 예배로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늘 주목하면 다 가리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늘 너희를 집중해서 바라보듯이 너희도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내가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배에 오르셔야 그 문제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난 문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그 안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가 당한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항상 크세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다 만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길 바라요.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같다 싶으시면 여러분의 그 배에 그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풍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배에 오르시게 되면 고난이, 그 두려움이 감동이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단지 제자들이 겪은 한밤의 풍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온 풍랑 앞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풍랑 너머에서 그 주님은 우리를 방관자처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하시는 감독처럼 우리를 주의 깊게 지금도 살펴보고 계실 거예요. 때로는 지나가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배에 오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의 처소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람이 거셀수록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상황이 흔들릴수록 주님을 더욱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배 위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